AWCA와 행복 찾기. 안녕하세요. 행복 찾기 진행을 맡은 AWCA 사무총장 진미경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로 이어지는 주말입니다. 날씨도 맑고 우리들의 마음도 즐겁습니다. 여름이 익어가는 파란 계절에 오늘 하루 기대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행복 찾기 시작합니다. 세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S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뉴저지 중부 자택에 살고 있는 78세 미망인입니다. 최근에 남편이 양로원에 계시다가 사망하셨는데 지난주에 메디케이드에서 가정사정을 조사하는 편지가 왔는데 아직 회답을 못하고 있고요. 우리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은행구좌가 동결되어 돈을 못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안내를 부탁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부부가 집을 소유하고 살다가 남편이 양로원으로 가서 계시다가 돌아가셨네요. 메디케이드로 계셨다고 봐야 되겠죠. 그 롱동편 메디케이드에서 양로원에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은 퓨네랄 홈에서 데스 서티피케이트를 시의하고 해서 발행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 데스 서티피케이트 사망 신고서가 소셜시큐리티 오피스로 제출돼야 됩니다. 한국 장례사들은 소셜시큐리티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이제 그 사망 신고서가 접수가 되는데 소셜시큐리티에 사망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망 인포메이션이 메디케이드 오피스 또 메디케이드 오피스로 전달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은행에서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메디케이드 오피스와 은행에 사망이 됐다고 하는 통고가 가게 됩니다. 그 자동적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메디케이드 오피스에서는 그분이 롱텀케 메디케이드에 의해서 양로원에 계셨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비용 회수 작업이 착수가 돼야 됩니다. 메디케이드 리커버리가 즉시 착수가 됩니다. 그리고 은행은 그 인포메이션이 오게 되면은 돌아가신 분의 은행 구좌에 그 남은 액수를 바란스의 30%를 홀드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다른 부채가 생겼을 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 홀드가 한 2, 3주 걸려요. 다 확인될 때까지 이제 홀드를 하면은 그 기간 동안은 그 미망인이 뱅크 아카운트를 조인트 아카운트로 되어 있으면은 뱅크 아카운트를 자유롭게 활용을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메디케이드 오피스에서는 그 비용 회수를 위해서 즉시 가정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조사를 이 미망인한테로 가정조사를 하는데 가족이 어떻게 되느냐, 집에서 누구누구 살고 있느냐, 뭐 내용 등등을 전부 다 조사하는 내용 그 설문서가 메디케이드 오피스에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망인이 그걸 다 작성해서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작성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 문제를 어떻게 또 풀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메디케이드에서 온 소식은 사실대로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부인이 미망인이 그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남편이 쓰신 메디케이드의 비용 회수가 중단됩니다. 비용 회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안심하시고 내용 그대로를 통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뱅크 은행에는 그 데스 서티피케이트를 가지고 가가지고 은행에다가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 구좌에다가 사망신고서를 갖다가 주면은 은행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근데 이때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30% 자금을 홀드하는 것을 풀어줍니다. 풀어주면 이제 미망인이 자유롭게 뱅크 아카운트를 사용할 수가 있죠.
네.
그 기간이 한 1, 2, 3주 걸리는데 그 기간만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디케이드 비용 회수를 하는데 그 메디케이드를 사용하고 있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나머지 한 분이 집에서 하시는 분이 보호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이외에 또 비용 회수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미망인이 그 집에 살고 있으면 물론 안 되고 그 다음에 21세 미만의 자녀가 그 집에서 2년 이상 살고 있었으면 또 보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22세 이상 자녀가 영구장애인, Social Security Disability,
네.
영구장애인으로서 그 집에 살고 있으면 또 메디케이드 회수가 홀드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장성한 자녀일지라도 돌아가신 분을 케어하기 위해서 집에 그 집에 와가지고 2년 이상 부모를 케어하고 같이 살았을 경우에 그런 자녀가 2년 이상 같이 살아 부모를 케어하고 같이 살았다면 그 집이 또 비용 회수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메디케이드가 비용 회수를 해야 할 액수가 메디케이드가 법적으로 진행해야 할 법률 수속비가 미달될 경우에는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메디케이드에서 기부업 해버립니다. 그래서 비용 회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다섯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메디케이드 오피스에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그 편지 내용에 사실대로 다 기록을 해서 주면은 해당이 되면은 비용 회수가 홀드가 됩니다. 이걸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사후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몇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이제 이런 일들이 결국이죠.
그렇죠.
예, 또 미망인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펜션을 받고 있었으면은 그 펜션이 부인한테 해당되는 액수가 지급이 되도록 그것도 수속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펜션 오피스에 연락을 해야 할 문제 또는 정부에 그 펜션을 받고 있는 사람이면 정부 오피스에다가 테스트 서피리티를 제출하면서 다 진행을 해야 할 문제 이런 그 등등의 가지 일들이 미망인이 해야 되는데 미망인이 이제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다 해줘야 됩니다. 예, 돌아가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 처리가 다 따라줘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사시는 동안에는 구체적인 이런 인포메이션도 서로 쉐어를 하시고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이제 당황하지 않고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평상시에 잘 기록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대개 이제 그 죽기 전에 파워노트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또는 뭐 리빙 트러스를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네.
그 자세한 내용들이 다 기록으로 남게 되고 또 자녀들이 알게 됩니다. 문제는 자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사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않는 내용도 사후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요. 자녀들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묘비를 주문해가지고 셋업해 준다든지 그것도 뭐 보통 4, 5개월씩 걸리거든요.
예.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 사후에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갑자기 당하고 나면은 자녀들이 모르면 기밥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다 알고 챙겨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AWS가 대답해드립니다. 전화는 201-862-1665로 하셔서 상담 예약하시거나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오픈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저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 사는 75세의 독신 남자고 섹션 8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문이 부서지고 자물통이 부서져서 집을 비우지도 못하고 불안한데 랜로드가 속히 고쳐주지 않아 애를 먹고 있습니다. 랜로드와의 계속 싸울 수도 없고 어쩌면 좋을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예. 섹션 A에 베네핏을 받고 계시는데 그 사는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섹션 A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죠? 섹션 A는 우선 테넌트는 자기 인컴의 30%만 내는 서브시디 프로그램입니다.
네.
서브시디, 자기 인컴의 30%만 내는 데는요. 그리고 나머지 렌트는 정부에서 대주는 겁니다. 정부면 이제 카운티먼, 카운티 하우징 어소리티가 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섹션 A의 리스 계약은 3자 계약이 됩니다. 테넌트, 랜드로드, 정부.
네.
그래서 3자 계약이 됩니다. 이 3자 계약이 되는 상태에서 본인은 자기 임금의 30% 내고 나머지 렌트는 정부에서 대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정부가 감독하고 감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정부가 감독을 하게 되고 감독을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독을 하는 데는 테넌트가 그 안전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점검을 하고 도와주는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3자 계약에 의해서 서로 관리되고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언더스탠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아파트 문이 망가진 거는 스트럭처, 건물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이 망가지니까 자물통을 못 쓰게 된다. 이 자물통은 랜드로드의 그 책임이 아닙니다. 본인 테넌트가 고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그 이해관계가 엇갈리니까 랜드로드가 지금 등한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아파트 문을 스트럭처 문제이기 때문에 랜드로드가 고쳐주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그 랜드로드하고의 이해로서 안 통하면은 섹션 8을 관리하는 정부 하우징 오소리티에다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일종의 고발이죠.
예.
하게 되면은 하우징 오소리티에서 감독을 해서 보수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랜드로드가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우징 오소리티에 연락을 해 하면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이 고쳐지면은 그 자물통을 하는 건 본인이 이제 자물쇠를 하는 사람들하고 연락해서 고쳐 넣으면은 됩니다. 그건 본인 경비로 하셔야 되죠.
네.
그래서 카운티에, 이분이 이제 버겐 카운티에 산다고 그랬는데, 버겐 카운티에 하우징 오소리티에 연락을 하면 됩니다. 버겐 카운티 하우징 오소리티 전화번호가요. 201-488-5100 하우징 오소리티입니다. 버긴 카운티 하우징 오소리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우징 오소리티에서는 섹션 A의 리스트를 다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 사는 누구라고 하게 되면 이제 문제를 금방 확인해서 랜드로드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하우징 오소리티가 아니고 카운티 하우징 코올리션, 분쟁이 생겼을 때 중재해주고 해결해주는 오피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연락을 해도 됩니다. 거기 전화번호가 버겐 카운티일 경우에는 201-488-6767. 6767.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전화를 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시면 랜드로드하고 분쟁을 피하는 게 좋죠.
그렇죠.
서로 한 집에 사니까 분쟁을 피하고 그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하기가 네. 뭐 영어로 하셔야 될 텐데 전화하기가 혹시 힘이 드시거나 그렇게 하시면은 자녀분들 또 독신 분이시니까 또 AWCA로 도움을 청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AWCA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티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오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요새 미국 정부에는 어느 부서에든지 간에 각종 외국어의 통역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우징 오소리티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전화를 하면서 I need Korean translator, Korean interpreter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연결을 시켜줍니다.
네.
예, 금방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 자신이 주저하지 말고
네.
자유롭게 한국 통역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면은 도와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상담 필요하시면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프랭클리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프랭크 선생님은 매주 화요일에 나오셔서 전화 상담 혹은 대면 상담 하시는데요.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예약은 01-862-1665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블리세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S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AWCA에서는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1인당 3,000불과 2,500불의 장학금이 모두 4명의 학생에게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AWCA 웹사이트 www.awcanj.org로 들어가시면 기화 장학금과 듀크 앤 주디 장학금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학영양학 임경아 박사님과 함께하는 AWCA 건강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Father's Day 특집으로 아버지의 건강을 위한 건강 밥상 오늘이 네. 이제 네 번째 시간이거든요.
네.
자, 오늘은 어떤 토픽인가요?
네, 오늘은 남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립선 비대증에 누구나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뭐 노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50대 50%, 60대 60%, 70대 70% 이렇게 나이에 비례해서 유병률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남성 호르몬 또 유전적인 영향 그리고 이 전립선 조직이 이렇게 커지면서 이게 커지면 요도를 막기 때문에 요도가 좋아져서 소변을 원활하게 보기가 어려운 그런 질환입니다. 근데 네. 보면은 굉장히 환자 수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최근 이제 고령화로 꾸준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증상이 나타난다면 초기서부터 관리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텐데요.
네.
왜냐하면은 이 전립선 비대증은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좀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리 예방하실 수 있다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증상을 좀 알아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일단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한다면은 이 소변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걸 우리가 야간요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예.
소변을 보더라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뭔가 남아있는 듯한 그런 잔뇨감이 있고 그리고 소변을 봤는데 또 마려운 겁니다. 계속해서 뭐 2시간 이내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걸 빈뇨라고 하거든요. 자주자주
네.
보는 거. 그리고 또 이 소변을 보면은 이 소변 줄기가 굉장히 가늘고 약합니다. 그래서 요런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립선 건강이 괜찮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우리가 체크업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평소에 소변을 볼 때 이게 소변이 남아 있는 것 같은 잔뇨감 같은 게 느낀 적이 있다. 그리고 아니면 또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을 또 마렵거나 또는 소변 줄기가 뭐 이렇게 소변을 보다가 뭐 소변 줄기가 끊어졌다가 다시 심주면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소변을 찾기가 어렵다. 또는 이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가늘다. 또는 소변이 금방 나오지 않아서 아랫배에 힘을 줘야 된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체크해보면 내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평소에도 이 배뇨 증상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네.
부분으로 노력을 할까요?
네. 일단은 개선해야 될 게 뭐 식이요법도 해야 되겠지만 생활요법에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이렇게 잠을 주무시기 전에 수분 섭취량을 조금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잠을 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 전에는 수분 섭취량을 좀 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음료수라든가 또 음료수 중에서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같은 경우는 소변량을 늘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뇨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한번 소변 볼 때마다 힘든데 이런 카페인을 드시거나 커피를 드시거나 술을 드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소변을 오래 참으면 이런 부분이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근육도 있고 그래서 이 자세에서 올 수 있는 그런 프레셔가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게 안 좋아서 만약에 내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다면 좀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부분 분들 되게 죽겠고요. 그리고 식사 중에서도 이게 육류라든가 지방이 많은 가공식품 많이 드시게 되면 이것도 연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공육이나 또 패스트푸드나 이런 부분 줄이셔야 될 거고요. 또한 과일이나 채소는 좀 많이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배뇨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약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약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감기약만 하더라도 이 배뇨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약을 먹거나 할 때는 그 주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치의랑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육류 쪽이 네. 이 전립선에 안 좋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전립선 비대증에 좋은 음식들이 있을 텐데요. 네.
일단은 전립선 비대증도 마찬가지로 비만이거나 혈압이거나 고지혈증이거나 고혈압인 경우에는 당연히 비대해서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하루에 내가 뭐 8번 이상 소변을 보신다거나 또 소변을 참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배출 장애가 나타난다. 그랬었을 때는 요도를 완전히 막혀버릴 수도 있고 굉장히 좀 그럴 수가 있는데요. 평상시에 뭔가 쌓이거나 지방이 많거나 하면은 그 줄기 자체도 이게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 체중과 또 건강 관리 신경 쓰게 되면은 전립선 비대증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딸기 블루베리입니다.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이런 베리류에는 네. 우리가 모두 반응성이 강한 유리, 이게 프리 라디칼이라고 해서 이 유리기 작용을 억제해요. 얘네들 프리 라디칼이 많으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세포에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항산화, 항노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베리류나 딸기 이런 거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에 효과적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연이 또 되게 중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연하고 미네랄이 전립선 건강에 굉장히 필수적인 그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하고 DHT의 그 균형을 조절해 줍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그 이뇨를 작용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얼마만큼 오줌이 나가고 들어가고 이런 거를 관리해 주는 그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아연인데 이 아연하고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견과류입니다. 그래서 땅콩이나 아몬드, 잣, 호두 이런 것들을 적절히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또 감귤류의 그런 과일들은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한데 이 부분이 이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해줍니다. 그리고 노화 방지나 저 전립선을 보호해 주는데 굉장히 탁월해서 이 감귤류 과일을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 이상만 드신다 하더라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한다면 토마토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토마토는 그냥 약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라이코펜이라는 게 천연 항산화 물질인데요. 이 전립선 세포를 보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드시는 방법은 올리브유하고 드시면 훨씬 더 체내 흡수율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토마토를 약간 약한 불에 익혀서 껍질을 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
물론
그래요?
약간 거친 감이 있지만 그 안에 모든 폴리페놀이나 항산화 역할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요거를 갈아서 요거를 그냥 올리브오일을 몇 방울 이렇게 넣어서 드신다면 굉장히 맛있고요. 요게 정말 전립선에는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천연 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네. 저희가 보통 전립선 하면 아까 50대 50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언제부터 관리가 필요할까요?
제 생각에는 40대 이후부터 40대 이후부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요. 근데 이제 내가 정상 체중이라면은 별로 이렇게 걸리진 않아요. 비만이고 어떤 고혈압, 당뇨, 비만에 그런 노출되어 있다라면 반드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체지방이 예, 정상 범위를 넘어갔다면 저는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소변을 너무 찾는 습관이 습관화되신 분이 있어요. 방광 건강에는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을 정기적으로 자주 가시는 거를 습관화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변도 어떻게 보면은 소변을 이렇게 보다가 끊고 보다 끊고 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케겔 운동하고도 관련되어 있거든요. 다 근육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케겔 운동들도 사소하지만 그런 연습도 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음식 중에서는 커피라든가 아니면은 술이라든가 네. 육류가 어떻게 고지방 음식들이 어떻게 보면 자극성이 강한 음식들이 전립선에 더 방해가 되는 음식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래 앉아있고 과음하고 또 많이 먹고 또 복부 비만인 경우에는 이 복압에 때문에 더 압력으로 인해서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상 체중 유지하고 그 다음에 또 체지방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식이요법,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토마토나 제철 과일, 채소, 또 레몬 이런 것들을 드시는 거를 좀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좀 릴렉스하게 반신욕을 하시는 게 전립선 비대증 완화에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 보셔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저희가 임 박사님과 함께 아버지의 건강을 위한 건강 밥상 네 가지 토픽으로 나눠서 해봤는데요. 우리 아버지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들으신 내용 실제로 집에서 해보시고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더블리세어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S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AWCA에서는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1인당 3,000불과 2,500불의 장학금이 모두 4명의 학생에게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AWCA 웹사이트 www.awcanj.org으로 들어가시면 기화 장학금과 듀크 앤 주디 장학금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꽃들의 웃음소리 들으면서 설레는 손 마주 잡아 봄을 이룬 들꽃이여 바람에 떨리는 고통은 길섭에 묻어두고 웃으면서 흘려온 눈물의 소식 전하는 들꽃이여 꽃길을 돌아보며 봄 노래 부르려 하는데 떠나며 적셔놓은 슬픔의 아름다움